베드로전서 31번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 2.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처음 4장에 게시된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관한 우리의 재검토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뇨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특별히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다루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불같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겪는 고난들을 그분은 그들이 징계받고 정화되고 불신자들로부터 분별되어 불신자들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징계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의 권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권속은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분 자신의 집인 이 집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분이 그분의 우주적인 왕국 가운데서 그분의 복음을 불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강한 근거를 얻을 수 있기 위해 그분 자신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징계의 심판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어진 그분의 왕국의 설립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4장 17절에서 심판이 하나님의 권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징계의 심판을 통하여 수행되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이 징계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분의 우주적인 왕국 안에서 그분의 복음을 불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스려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강한 근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해당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왕국의 설립일 것입니다. 4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베드로는 심판이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불신자들은 믿는 이들이 받는 것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려움으로 구원받는 의인. 18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또 의인이 어려움으로 구원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어려움이란 말은 심판들과 핍박들과 고초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질병을 포함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므로 그들의 생활에서 만사가 순탄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잇따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생활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수입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호평받는 것을 상상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나 교회 생활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의인이 어려움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4장 18절에서 구원받다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인 핍박의 시험들로 말미암아 오는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생명을 정화시키는 핍박의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아온 믿는 이는 실현될 예루살렘의 다가오는 멸망과 더불어 세상,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에서 핍박의 어려움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서신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불과 몇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그분이 성전에 대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에 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위해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특히 유대인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믿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 믿는 자들이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로되 그들은 어려움, 곧 핍박과 고난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일종의 통치적인 심판입니다. 초기 사도들 사이에는 주 예수께서 곧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죄인들, 곧 경건치 않고 그분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복음을 순종하고 그분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하는 의인이 어려움, 곧 그의 생명을 종화시키는 그분의 징계의 심판을 뜻하는 고난의 핍박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분의 진노의 멸망이 임할 때 그분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스려 죄짓는 생활을 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혼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함. 19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행 가운데 그 혼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계속합니다. 핍박은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의 몸만 상하게 할 수 있을 뿐 그들의 혼들을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혼들은 미쁘신 창조주이신 주님에 의해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실한 부탁으로 주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탁하다라는 말은 추어역으로 누가복음 12장 48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처럼 예치금을 맡기다는 뜻입니다. 믿는 이들이 그들의 몸에 특히 순교로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한 것처럼 그들의 혼들을 예치금으로 하나님, 곧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해야 합니다. 19절의 창조주는 새로운 탄생 안에서의 새 창조의 창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창조의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핍박은 예창조 안에서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우리의 혼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미쁘십니다. 그분의 애정어린 신실한 돌보심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서 그분의 권속인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한편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우리 몸에 그분의 의로운 징계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혼들을 그분의 신실한 돌보심에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에는 주의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는 함께합니다. 삼일 하나님은 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삼일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거듭나 영적인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아직도 예창조 안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를 필요로 합니다. 베드로의 글의 귀한 점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겸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것을 지시했지만 그는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명백한 방법으로 그것을 지시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글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짝이 되어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두 서신을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는 베드로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 1장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풍성하고 깊고 심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글에서 베드로는 그분의 거듭난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들에 관하여 심각한 말씀들을 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서신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아야 하며 또한 그 둘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암. 과거의 우리 중 대부분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의 가르침, 그 이상은 거의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복력의 각주를 통하여 그리고 모든 라이프스타디의 메시지들을 통하여 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 기본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안으로 취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영구한 인상을 남기게 한다면 내가 확신하건대 장래 몇 년 안에 우리는 커다란 변화, 곧 우리의 내적 존재의 대변혁을 일으킬 변화를 볼 것입니다. 나는 수년 후에 이 메시지들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빚어낼 것을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그분의 순수한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진리가 이 나라 방방곡곡에 편만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찾는 자들은 그 메시지들을 읽을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최근의 관심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자들이 말씀 안의 모든 기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분명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 안에 수년 동안 있어온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들에 관하여 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나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낼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의 이 모든 메시지들에 드리는 시간이 이 점에서 여러분을 돕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단지 사역 안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흥분한다면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모든 성도들의 두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관하여 베드로가 말한 모든 세부 항목들을 기억할 수 없다면 나는 여러분이 적어도 기본 요점들을 기억하고 또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장 17절, 2장 23절, 4장 5절과 같은 그러한 구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이 접촉하는 믿는 이들에게 회복력의 각주들을 참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당신은 우리가 이단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가르치신 것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 이분이 당신을 성경의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계된 몇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요청하건대 이단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순수한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공정하게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활과 지식과 체험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아마 많은 세월을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해 가리워져 마취되어 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길을 얻으시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순수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모든 장로들은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들의 상황에 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그들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재고해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에 따른 생명의 체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성도들 안에 넣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은 마땅히 마태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펴서 그들에게 진리를 지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베드로의 서신들,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약의 모든 책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많은 방면들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명확한 정의를 알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그때 우리는 전진할 더 나은 길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알맹이가 없는 외침이나 소위 영의 해방 같은 것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여 외치는 것이나 우리의 영을 해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알맹이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생명과 체험에 있어서 단단한 진리의 알맹이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해방에 있어서 견고한 기초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찬양의 외침과 영의 해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실행들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메시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전통적이고 심지어 가벼운 방식으로 읽고 듣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타나 있고 메시지들을 통해 흘러나온 모든 요지를 엄밀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특히 그들이 인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진리에 깊이 빠져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로들이 자신들이 소지한 지방교회의 상황을 검토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 취했던 방식에 너무나 많은 전통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과 우리의 제시가 너무나 실제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기를 바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생명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살고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회복력의 모든 각주와 라이프스타일 메시지들을 위한 모든 자료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력의 각주들을 읽거나 라이프스타일 메시지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양식으로 가득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영양분으로 우리 안에 취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몇몇 성도들이 수년이 넘도록 많은 훈련에 참석해 왔지만 그 모든 메시지들에서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전서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들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대한 어떤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제시할 것인지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을 분명히 이해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에 관해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 실로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신자일 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나 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요구되는 바는 우리가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숙련되어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체험이나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깨닫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생명 되신 것을 모르거나 또는 그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가 말씀으로부터 생명이시고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가 이러한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교통을 나눌 때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섬겨야 함에 대해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적절한 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 건전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같은 장에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1장으로부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징계의 심판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때에 이것에 관하여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말한 것으로부터 실제적인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기분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시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때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한 것은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가지기 위해 이 인식에 따라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중의 목적.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메시지들을 제공하는 나의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첫째로 나의 바람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으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이 인쇄될 때 나는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뿌려진 씨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심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 씨를 뿌릴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씨는 생명 공급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예방 주사입니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뿌려온 그 씨가 수확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주의 회복의 미래는 매우 전도 유망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 중 얼마는 그들이 20대일 때 주님께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영재님 불과 19이었을 때 주님께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의 장래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으로 들어갈 모든 기회를 붙잡아 그것을 우리 안으로 취할 때 결국 우리는 완전한 장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생명을 알게 될 것이며 주님 안에서 자라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적절한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돌파하여 수세기 동안 찾아오신 것을 얻을 길을 가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 주님은 어떻게 그분이 추구하시는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따르면 주님은 아무런 길이 없으십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주님에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회복을 갖기 위한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서 아직도 우리 중에 전통적인 실행이 너무 많다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길을 버리고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그것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새 길을 취해야 합니다.